오늘 우리 요한복음 15장 함께 봤는데 우리 자녀들과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포도 좋아하나요? 포도 싫어해? 세윤이? 세윤이만 포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포도는 지금은 뭐 아무 데나 많이 먹는데 옛날에는 안양에서 많이 났어요. 농사님은 학교가 아닌데 8월 달 되면 여러 방학 들고 안양에 가서 포도를 많이 먹었는데 급하게 포도 따라가다가 포도 농구를 세워놓은 최고의 프렌드들이 있는데 거기 한번 부딪혀서 거의 기절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포도나무.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하실 때마다 부딪혔던 기억이 자꾸 나서 15장은 단지 약간 이마가 아픈 그런 기억이 유명합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는데요. I am the true vine.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포도 또는 포도나무하고 예수님하고는 무슨 관계일까요? 네, 모르는 게 뭐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을 많이 여러분들 안 읽어봤을 테니까. 그 이사야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포도나무를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극상품 포도 좋은 포도를 심었는데 너희가 좋은 포도 열매를 내지 못하고 쓴 포도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내가 다 갈아버리고 다시 세울 거다 라는 말씀을 이사야 5장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윤형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성경에서 포도나무 혹은 포도원 그러면 항상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의미로 보면 거의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이 내가 참 포도나무다. I am the true vine.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이스라엘은 이제 no longer true vine.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는 포도원 혹은 포도나무에서 실격을 시킵니다. 퀄리파이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the Israel is no longer a prisoner. Now Jesus Christ is the vine. 자, 그런데 포도나무를 심으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왜 포도나무를 우리가 왜 심을까요?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죠. 또 포도 먹을 사람 없어요? 그걸 싫어하는 것 같은데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그걸 잘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다.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포도를 열매가 맺히는 그 맛있는 포도를 먹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은 이유는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보내셔서 새로운 포도원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포도원이 뭘까요? Israel was vineyard according to Isaiah chapter 5 but because they betrayed the farmer the owner God disqualified them. God punished them. And he sent Jesus as the true vine now. So what is Jesus going to plant as the true, better vineyard now? What is that new vineyard? 새로운 포도원은 무엇을 말할까요? 옛날 포도원이 이스라엘이었다면 새 포도원은 예수님이 오셔서 만드시는 거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포도를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사탕이 포도, 신포도 사탕 아닌가 그런 것 같은데 네. Anyway, 성류네 그 새 포도원은 뭘까요? 주먹 한번 보여야지 주먹 밥 몰라요 주먹 행동 몰라요 그러네 자, 이 새 포도원은 뭘까요? 이 세포도는 교회죠. 예수님이 참포도나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시작하는 포도원이 바로 새 포도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4절 5절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Remain in me.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이 원래 포도원이었는데 열매를 잘못 맺어서 나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대신 예수님을 보내서 새 포도원을 만들게 하셨는데 그 포도원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교회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열매를 물론 맺어야 되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나는 참 포도나무보다 이는 가지고 합쳐서 포도나무를 이루니까 그 포도나무는 또 그 포도원은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만 아니라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도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선생님들하고 공부하시길 바라요. 일단 부모님들한테 설교할 때 그 내용이 나갈 테니까 선생님들이 답을 안 가르쳐주면 집에 가 부모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 내 안에 거하라가 무슨 뜻인가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곳에 새로운 포도원을 지으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포도원이었지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버리심을 받은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히 우리 자녀들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해서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선생님들과 좋은 시간 바랍니다. 기도할 때 제가 답을 드렸어요. 기도를 잘 들었으면 답을 여러분들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물러가지 않는 이런 상황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 교회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성도들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지난 3년간은 어느 때보다도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좌절하는 기간이었음이 통계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모이지 않으니까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적은데 많은 방법들이 제시가 되지만 그것도 방법론으로는 많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아직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어려운 시기에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이 주시는 비결을 우리가 찾고 그 비결대로 우리가 열매 맺는 성도들,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엘리자베스 여왕의 서거를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70년인가요? 1956년에 즉위 승계해서 달관식으로 10년 했지만 2022년에 사망했으니까 70년 영국 사회는 가장 길었고 전 세계로 봐도 루이 14세인가를 빼고는 가장 길었다고 합니다. 루이 14세는 4살 때 왕이 됐기 때문에 어린 시절 빼면 실제로 성인으로서 국왕 역할을 한 분은 아마 엘리자베스 여왕이 가장 오래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냥 여왕이라는 것만 알지 자세한 건 잘 모르고요. 왕실에 뭐 여러 가지 골치 문제들이 많았던 것만 갖고 뉴스를 통해서 뵀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강조하려는 게 아니고 18일 날 장례식을 한다고 합니다. 19일 날 다음 날 월요일이죠. 그런데 그 장례식이라는 장소가 웨스트민스터 앱입니다. 사원인데 필립공하고 결혼을 했던 곳이라고도 해요. 네, 포인트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나왔으니까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으로 넘어가려고. 가지고 이 말씀을 꺼낸 겁니다. 바로 그 장례식하는 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이고 거기에서 1600년대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결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면 첫 번째 질문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What is the chief aim of man?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To glorify God and to rejoice in Him forever. 라는 답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인가 이거 공부하면서 대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까지는 감을 잡았는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건 뭘까? 네, 그게 참 되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를 않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겨울에 가을에 재직훈련을 통해 공부를 해서 자세히 더 설명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우리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의지적인 노력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전에 나오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한다. 제가 젊은 사람들하고 요즘은 뭐 그럴 기회가 많지 않지만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또는 어떤 집회를 인도할 때 가면 처음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꼭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웨스트 칼리지에 오셨습니까? 공부하러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일하러 오신 분들도 있죠. 여러분 답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웨스트 칼리지에 오셨나요? 왜 여기 와서 공부하시고 왜 여기에 직장을 잡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감성하신 건지 제가 물어보면 답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난 청년들 중에는 대부분이 이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이 왜 유학을 왔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꼭 나오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맞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많은 사람들이 뭐 성공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솔직하게 우리 대화를 하는 분은 우리가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을까요? 그런 분들도 있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일하는 데 바빠서 살아가기 바빠서 그냥 살고 있지 하나님의 영광을 잘 생각 못 합니다. 진득하게 되면 공부하는 분들도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하는 거를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답을 찾으려고 그러면 안감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좌절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나왔는지 잘 감을 못 잡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인 방법론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한 본질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고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야 내 아버지는 누구라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라는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이 비유 이것은 비유입니다. 뭐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가 가지가 되는 건 아니죠. 비유입니다. 이런 비유가 굉장히 많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이라 이것도 비유입니다. 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도 비유죠. 이런 비유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포도나무로 때로는 무화과 나무나 감람나무로도 비유를 하시는데 아마 팔레스타인 지방의 가장 큰한 나무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포도를 뭐 맛있는 거 먹으려면 이스라엘산 포도를 뭐 맛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본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포도원을 이스라엘의 비유를 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언약 공동체로 세우신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대신에 참 이스라엘, 참 포도나무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오신 목적은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우리가 과일나무를 심는 이유는 뭐 보려고 싶나요? 포도나무를, 포도 열매를 바라보려고 싶는 거 아니죠? 따서 먹으려고 싶는 거죠. 사과나 보고 싶는 거죠. 사과를 먹으려고 싶는 거지. 구경만 하려고 하지만 정물화 그리려고 사과나 보고 싶는 건 아니잖아요. 열매, 나무를 심는 이유는 열매를 먹기 위해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또는 뭐 열매를 팔 수도 있겠지만 그 열매를 위해서 심는 것인데,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로 오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맺지 못한 열매를 맺는 포도원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그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즉 아버지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제 포도원을 세울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실 것임을, 포도원을 세우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얼핏 우리가 패스포워드 하면 지금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어 있느냐라는 반문을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포도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언약의 공동체가 새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조직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언약 공동체를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정의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비유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가 유기적인 공동체라, organic unity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조금 이따가 좀 더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로 오셔서 포도원을 세우시고 우리를 가지로 부르신 것은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시기 위함이었고, 그러한 공동체가 왜 필요한가, 교회가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혼자지만 정말 잘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고 그렇다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얘기가 예수 믿으라는 얘기 아니냐, 교회에 와야 된다는 얘기냐라고 여러분들이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인디비주얼로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형제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공동체 멤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Christians do not exist as individuals. As soon as we accept Jesus Christ as our Savior and Lord, we become members of the vine, members of the body. We belong to the organic unity that is the church. We do not exist on our own individual. 우리가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네, 경우에 따라서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보이고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하는 것은 거의가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성경적인 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여러 가지 비밀을 모든 권세들에게 나타내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수단이 교회입니다.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의 각종 비밀을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나타내려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전도를 잘한다면 전도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그게 교회라는 컨텍스트를 무시하고 개인적으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은 그렇게 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자칫 위험한 상황으로 오려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하는 통로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에베소서 시리즈를 가을, 좀 늦가을에 다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구원받는 게 무엇이고 교회 멤버가 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에베소서가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그런 유기적인 공동체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Behold how good and pleasant it is when brothers dwell in unity.
여기에서 good and pleasant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선하다. 형제가 연합하고 연합하여 동거하기.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서 교제함이 그런 뜻이죠.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경에서 선하다는 단어가 갖는 뉘앙스를 제가 여러 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선하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선을 말합니다. 그냥 우리가 착한 일 하는 거 그런 거 다 망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선하다 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100% 부합하는 것이다.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였더라라는 그 표현. 완벽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선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표현이 진화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창조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뭐 부분적인 진화론 이런 이론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지만 창조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진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같이 너희 착한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라는 이 표현도 저희는 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마태복음 5장 16절도 그냥 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착한 행실, good deeds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말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열매를 맺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리스도인들의 연합과 교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함께하고 공동체의 지체로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대면 예배 못 드리는 동안 우리가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여러분 충분히 느끼셨을 겁니다.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는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 대한민국은 정부가 교회 모임 수를 제한하는 바람에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이 생겨버리고 많습니다. 회복되는데 아마 3년 이상 걸릴 겁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왔던 우리 졸업생들 그런 얘기합니다. 선생님 안 모여요. 특별히 청년들. 교회 안 가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뭐야 같이 모이는 것.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는 히브리서 10장 25절의 권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3년 전에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도 이런 상황에서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괜찮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패러다임이 진행될 것이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가 더 이상 모일 필요 없다. 그래서 교회를 팔아버린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부동산 값이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그분들이 어떤 무슨 배짱으로 교회를 팔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굉장히 심각한 오판이에요. 교회는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모여도 되지 않느냐. 그거는 재림하신 다음에 얘기라고 그때는 뭐 온라인이고 오프라인이고 필요 없죠. 우리가 다 하늘에 가서 함께 모이게 되니까 우주적인 교회가 온라인 교회를 의미한다고 해석한 분들이 있는 건 굉장히 큰 오판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굉장히 구식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포도원, 하나님이 포도원의 주인이자 포도원에 관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하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깨끗하게 해서 열매를 더 맺게 하신다. 자, 이 말씀은 비유라고 제가 처음에 잠재했습니다. 비유는요. 그냥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럼 우리가 열매를 못 맺으면 하나님을 잘라버리고 또 이렇게 하시는 건가 아니죠.
우리가 구원을 내는 뜻이 아니고요. 이미 이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3절에 너희는 내가 이루어진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깨끗해 하심을 받은 가지들이라는 겁니다. 열매 맺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직은 지금 예수님의 대상이 전부 이스라엘 유대인 사도들인데요. 예수를 거부한 자들은 하나님이 다 잘라내셨다. 너희들은 내가 이루어진 말로 이미 깨끗해져서 이제 나의 가지가 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런 말씀 봤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다 귀에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계시를 받았고 내일도 이런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그거는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순절 시대 이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14장, 15장, 1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적용이 될 수 있어도 원칙적으로는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사도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성경에 들어가는 글들을 기록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주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럼 목사가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돼요. 14장과 16장을 그대로 적용하면요. 네, 그거는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15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물론 사도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앞에 가지를 제하여 버린다는 것은 이미 끝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럼 지금 열매 못 맺으면 어떻게 돼요? 잘리는 게 아니라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책망을 받는 것이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달란트 비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쫓겨나는 게 아니라 책망을 받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명령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이 비유를 먼저 다시 한번 좀 한 번만 제가 더 언급하고 명령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 가지라. 이미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지체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유기적으로 연합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교회의 책임과 사명이 무엇인가? 개인적인 개별적인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자, 이 비유는 아주 심플하죠. 여러분, 포도나무든 사과나무든 가지가 잘리면 그 잘린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기둥에 붙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간단한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먼저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가 되려면 열매 맺는 성도나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Abide in me 또는 Remain in me라고 그랬는데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연합했죠. 믿음으로. United with Christ. 연합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러면 자동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예,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거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은 연합한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거 있죠. 가정에 특별히 티네이저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 잘 이해하실 겁니다. 그 가정 안에 있잖아요. 근데 전혀 식구 같이 안 놀아요. 그렇죠? 저희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고 아이들이 사춘기를 성장하면서 딴 사람 같이 놉니다. 집에 와서 밥만 먹고 돈만 달라 그러고 끝. 그런 그리스도인들 많죠. 기도해서 필요한 것만 기도하고 필요한 것 생기면 끝. 네, 그거는 연합도 아니고 교제도 아닙니다. 가정 안에 있지만 네, 연합한 관계 안에는 있지만 부모님과 가족과 교제가 전혀 없습니다. 또 영국 왕실이 계속 비난을 받았던 이유는 식구들이지만 식구같이 안 놀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 속했다고 하더라도 식구처럼 행동을 해야만 그 가정이 평화롭고 열매를 맺는 가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 가정이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만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We have to have continuous fellowship with Jesus even though we are already united with Christ. Without fellowship, that union, that relationship cannot help us to bear fruit.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연합된 관계에 있지만 교제가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가지가 나무에 가지들이 있는데요. 제가 나무를 보다 보면 재밌는 게 어떤 가지는 그냥 쭉쭉 뻗어나가는데 어떤 가지는 말라서 죽어갑니다. 똑같은 가지인데 왜 그럴까? 제가 생물학자가 아니라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그 마르는 가지는 제대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붙어있다고 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사과를 받고 심지어는 깻잎을 받죠. 저희 집 앞에 깻잎이 쭉 있는데 깻잎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가지는 깻잎이 이만해지는데 어떤 가지는 깻잎을 못 맺거든요. 이건 왜 그럴까? 예, 식물학자가 아니라 제가 자세한 답변을 못해드리지만 그것을 이 비유에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럼 열매를 맺기까지 이게 어떤 시간이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잠시 1분만 생각해보죠.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설명을 제가 4년 전에 했었습니다.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사과를 심고 나서 제가 뉴욕에 살 때는 뉴욕을 빅 애플이라고 그러죠. 아마 사과가 많아서 그런 거. 그래서 제가 해마다 콜럼버스 데이가 되면 뉴욕에서는 콜럼버스 데이는 애플 피킹 데이 같이 되는데요. 업스테이 허슨강을 따라 올라가서 과수원을 찾아갑니다. 그래 늘 가던 곳에 갔더니 하루는 주인이 저쪽에 줄 차 있는데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3년밖에 안 돼서 사과가 보이기는 해도 작고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지 말아서 줄을 쳐서 못 가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몇 년 정도 돼야 되냐? 최소한 5년이 돼야 먹음직한 사과가 맺힙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비유를 생각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되려면 그냥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라야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는 말씀 중간에는 성장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면서 성장하면 때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예,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용트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성장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집니다. 그래서 we call that fruit. 나로 파다 제품이라고 하고 그거 열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품은 우리가 manufacture 해야 되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열매는 그렇게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근사한 열매가 맺히는 것 같아도요. 가짜 열매는 곧 부서지고 말게 됩니다. 참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해야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열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즉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건강하게 자라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사과나무나 이런 거하고 어떤 분들은 금방 열매를 맺기 시작한 사람 경우에 따라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게 뭐 한 달이고 두 달이더라도 그분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런 변화를 추구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빨리 맺기 시작한 것 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몇 년 걸립니다. 제가 볼 때는 2년 내지 3년 정도 꾸준히 훈련을 받고 성장해야 열매를 맺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2년이나 3년 정도의 훈련을 기간을 두는 이유가 거기에도 합니다. 초신자들의 경우에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열매 맺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과 교제를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리고 교회는 계속 같이 함께 모여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같이 훈련받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공동체 생활을 해야만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만 명 모이는데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는 교회 숫자가 100명이라 그러면 그 교회는 100명짜리 교회밖에 안 됩니다. 숫자는 만 명이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분당 우리 교회인가요? 아까 옛교우가 거기 다니던 거기 지금 추사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교회를 지금 막 쪼개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핵분열을 하는 이유가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젊고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가 빵 터지니까 젊은 사람들이 완전히 오합지졸이 돼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교회가 커도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또 그분이 사랑의 교회 부교육자로 있다가 다른 목사님이 분리독립시켜준 케이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교회 옛날 모델을 제일 잘 지금 이어나가는 교회이기도 한데요. 많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코로나가 터지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게 지금 대부분 대형교회들의 고민입니다. 또 한 교회는 유아부만 400-500명 모이던 교회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10명도 안 옵니다. 그 온라인으로는 어떻게 돼야 했더니 목사님 올리게 되고 온라인으로 우리 어떻게 요하게 예배를 드려요. 확인을 하는데 거의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라서 그렇긴 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400-500명 모이는 요하보다 10명 모인다는 건 좀 뜻밖이죠. 한 10% 정도 모인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10명 안팎으로 모인다는 저도 상당히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큰 교회들을 비난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는 뭐냐? 잘 모이는 교회입니다. 예배 잘 모이는 것 중요한데요. 그것만 잘 모였다고 교회가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예배가 가장 중요하긴 한데 다른 모든 모임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수요 예배나 구역 모임이나 새벽 기도나 열심히 함께 모여서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매에는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적인 열매가 뭐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생각하시면 가장 쉽게 아실 수 있어요. 성품과 마음과 인격의 변화를 말합니다. 외적인 열매는 이제 겉으로 나오는 열매들이죠. 물론 성품의 변화나 이런 것도 겉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외적인 열매는 우리가 실제로 사역을 함으로써 맺는 열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7절로 가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 예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이 표현은요. 항상 여러분들이 동의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병행법이라고 그러는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는 같은 뜻입니다. 앞에서도 그렇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연합한 관계를 설명하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또는 교제하는 가장 첫 번째 비결 혹은 수단은 말씀을 통하는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자, 두 번째로 7절에 그대로 나오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를 통한 교제입니다. 이 7절을 잘못 해석하면 아 이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거를 이제 제가 흔히 사용하는 1단계 2단계로 나누겠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셨나요? 초도대 열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내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서 나와 교제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룰 것이다. 여기도 중간에 뭐가 빠졌어요. 그게 뭘까요? 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뜻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면 이룰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내가 구하는 건 다 준다. 내가 밴딩머신이 돼주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거창한 일이든 간단한 일이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를 해야 돼요. 잘 모르시겠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하나님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맞는다면 허락해 주십시오. 자, 다리에 난간을 놔야 되는데 금요일 날 못 온다고 연락이 와서 아마 이현 집사님이 굉장히 당황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새벽에 토요일 새벽에 와서 하겠다고 그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려고 눈을 떠보니까 안 와 있더라고요. 아직 못 오나. 그런데 6시 반이 되기 전에 다시 한번 가보니까 와서 난간을 설치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을 겁니다. 한국어 교회가 시작이 되기 전에 이번 주일이 되기 전에 공사가 끝나도록 해달라고 주님이 그렇게 잘 응답을 해주셨죠.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뭐 그것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는데요. 기도해야죠. 아마 우리 기도가 부족해서 한 주 딜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도 해보는 대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작은 일도 우리가 늘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공사가 끝났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잘 끝난 이 시설을 통해서 어떻게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을지도 계속 같이 생각하며 기도하고 어떻게 아름답게 관리하고 가꿀까 하는 것도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는 말씀은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예수님의 뜻 안에서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특히 사도들은 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 또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로부터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사역과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는 거 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 청년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대개 그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아마 겸손해서 말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내가 공부하는 건 내가 일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 공부와 직장 생활을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으시면 됩니다.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8절, 7절, 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과 교제함으로써 성장하고 변화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많은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가대가 없는데요. 오늘 우리 시안교가 찬양을 잘해주셨는데 이 찬양을 우리가 아름답게 드리면 여러분들 그냥 연주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성가대나 찬양팀이 갖고 있는 사명은 굉장히 귀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아무 가사나 막 부르르르르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가사.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찬양 드릴 때 조금 아, 목사님은 똑같은 걸음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하는 도움이 되는 좋은 가사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은 대중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것만, 솔리스트를 부르는 것만. 성도들이 쉽게 부를 수 있어야 돼요. 목적이 쉬워야 됩니다. 가사가 심플해, 심플하면서도 좋아야 돼요. 예배는 모든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어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찬양은 물론 음악적으로도 잘할 필요가 없지는 않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같이 은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열매를 풍성히 맺으므로 되는 것인데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집니다. 자연스럽다는 말 꼭 잘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거는요, 좀 쉽고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요. 억지로 쥐어짜는 게 아니죠. 열매는 쥐어짜는 게 아닙니다. 제품입니다. 우리는 제품을 만드는 공장, 공돌이 공장이 아니라요.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그래서 성장함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주님과 교제함으로써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뭐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하는 기도가 응답될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지난 8개월 동안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 어떻게 성장해야 할까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학교 가실 때, 출근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출근합니다. 저와 함께 하셔서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가지 마시고 주님과 교제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5분을 말씀을 보고 기도하더라도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출발하는 습관, 또 학교나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출근하시면 앉아서 하시는 뻘쯤 하면요 가서 서서 걸어가다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자유롭게 하세요. 자연스럽게 하시는데 출근하면서 아니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동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 라고 이사야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일 처음 하신 말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Be fruitful. 열매 맺는 삶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대적인가를 꼭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생각하며 시간 간구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성장하여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게을리하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하고 마지막 찬송 1절과 3절 찬양드리겠습니다.